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지난 2000년간 박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박해받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모든 박해의 첫 번째 박해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겪고 있는 박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박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풍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 주신 것도 순풍이었고 또 그 덕분에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순풍이었고 또 성전 미문 앞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게 된 그 사건도 순풍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현상과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박해를 받는 여러 외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 보면 그 원인과 현상이 거의 같습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받게 된 박해의 현상과 원인이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박해가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성전 뜰 안의 광경을 먼저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적어도 수천 명, 어쩌면 5천 명 이상이나 되었을 많은 군중들입니다. 군중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들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두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병난 그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 세 사람을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든 5천 명 이상이 되는 군중이든 이들을 압도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도입니다. 이 모든 시선이 이 두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질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주 합리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라든가 영적인 세계, 부활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모두 일축해버렸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가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체 높으신 어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부자들은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전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한 채 이상의 별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여리고로 내려간 그 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대충 종교의식처럼 예배를 드리고 치르고는 커피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별장으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체포가 되고 성전 감옥에 구금됩니다. 다음 날 두 사도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신문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이 어떤 것이었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던진 첫 질문입니다. 마술의 힘은 아니냐? 이 힘의 출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 출처가 그런 것이라면 이 두 사도는 당장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그들이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일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일은 안두뱅이가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된 그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말한 이 일이라는 말을 착한 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한 이 일은 착한 일로 고쳐준 후에 그 다음 내용을 진술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아주 별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들이 생각한 착한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의 교인이 모이면 100가지의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두 사도가 무엇을 두고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의 몸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마음이 기뻐서 춤을 추게 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단순히 돈 얼마 거지의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근본적인 착한 일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도 착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 사도가 해준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그 몸을 일으켜 세워주면 그 몸으로 빵은 자기가 알아서 일해가지고 벌어서 먹을 거예요. 얼마나 근본적인 착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몸을 일으켜 세워주었더니 그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서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서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서 이 착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도 말이죠. 또 아니면 말씀 소그룹에서도 모든 모임 가운데서 이 착한 일이 더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두 사도를 체포하고 구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구금된 것이 두 사도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 그 자체도 체포되고 구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한 후에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는 횟수가 좀 많아졌는데 제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찔림이 있어서 요즘 수요 말씀이든 주일 말씀이든 말씀 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적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포하고 구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착한 일,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모이는 여러분의 모든 목장 안에서도 이 착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오늘 목장 모임과 같은 이 목장 모임은 절대로 공원 같은 것에 나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추워서 안 나가니까 참 감사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2장에서 배웠던 그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네, 집에서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목장 모임만은 반드시 집에서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장에서 두 분도 가진다고 하는 게 하는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또 집에 모여도 모여서 대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밥 먹고 그냥 친교나 하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모임이 결국은 사도계인들의 모임이 또 되고 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착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는 사람을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들을 다 내밀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손을 내밀어 앉은 맹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도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손이 내한테 와닿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착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밖에서 했다는 사실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나면 착한 일의 절반도 하질 못해요. 밖에서 울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가는데 가서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목장이나 말씀 소그룹이나 무슨 모임이든지 소그룹 가운데서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우리 교회를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이 뜨겁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10절부터 이제 우리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다시 복음을 정리,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로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을 또 쓰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세상이 조롱했던 그 나사렛 말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출발되어야 복음입니다. 자라신 곳도 그 화려한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그 나사렛, 그 나사렛에여야 복음입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자들이고 지체 높으신 어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곳에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사렛 같은 가난한 심령, 나사렛 같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출발이에요. 둘째로 복음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한 일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죽고 파괴된 것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뿐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마오메도 안 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론이다 무슨 매스 미디어 같은 것들이 아마 돌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올걸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말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셨어요. 오직 예수라고 베드로가 뜨겁게 외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대언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앵무새처럼 소리만 낸 것은 물론 아니지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과 베드로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뜨겁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두 가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아는데 그 두 사도는 스승 중에 스승, 랍비 중에 랍비이신 우리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거하면서 배울 것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배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대학 출신보다 서울의 인류대학 출신이 더 많이 배웠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가 많아진다고 지혜도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사람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지식은 갈라놓고 지혜는 하나 되게 합니다.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좀 배운 것이 좀 많아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배운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웨슬레 부흥운동의 원리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단순히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뜨겁게 기도만 했는데도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되는 순간에 그만 그 찬물 끼얹어버리듯이 식어버렸다는 그 사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잖아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두 사도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말이죠. 두 사도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전이 아니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전개해 주는 증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병나은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 참...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병나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5천 명이 되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뜨겁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지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또 그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라고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못지않게 이 두 사도를 담대하게 만들어준 요인이 하나 더 있죠. 저는 그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바로 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도 맞는 대답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엄청나게 힘실어 주었을 거예요. 아주 신명이 났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힘이 되질 못했어요. 수천 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힘실어 준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힘을 얻는 원리도 꼭 같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나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서 은혜 받는 한두 사람을 보게 되면 힘이 나요. 신명이 납니다. 가령 교육부 기도의 밤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신이 나요. 신명이 나요.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힘이 나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는 몇 분만 봐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신명이 납니다. 우리 소그룹 지도자나 목장 또는 작은 목자나 아니면 말씀 거배나 또는 말씀 소그룹의 인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힘드셔도 힘들어도 모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힘 받잖아요. 신명나잖아요. 성도님들, 이것보다 우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신명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신명나게 할 것 같지만 그 오래 안 가요. 우리를 진정으로 힘나게 하고 신명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열망하세요. 여러분 가슴이 이것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망하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아 설교가 달라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뭐 굳이 말하자면 선교지에서는 그런 한 사람들을 좀 더 비교적 많이 보기 때문인데 꼭 선교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오후에 만나시게 될 목장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는 법인데 그래서 빈말이라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서 요한과 베드로를 방면시켜주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말은 헛기침 하면서 했을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도께서 이토록 말씀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고수해 주신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사도님들, 사도들 다 우리가 만날 것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교회의 틀을 다 닦아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히 감사드려야 하고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고귀하게 고수해 주신 것을 저는 진정으로 감사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고귀하고 위대했으면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타협 없이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너무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 요동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말한 자신도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러잖아요. 자기도 기억 못하는 말을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그런 것이 왜 우리 가슴에 남도록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우리를 만나서 장로님 그때 저에게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저를 힘나게 해준, 신명나게 해준 귀한 말을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자고 상금 300불을 걸고 했는데 겨우 뭐 한 사람이 남았다 남거나 그랬다 그래요. 그래 그래요. 겨우 한 사람만 남.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상금 300불이 아니고 3불도 안 걸었는데 현재 다섯 팀이 한 팀당 세 사람씩 다섯 팀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얼마입니까? 벌써 반을 끝냈더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매일 통독한 내용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또 카톡으로 자세히 기록한 그 깨알 같은 글자들을 저에게 다 보여주시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카톡은 이런 데 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 말씀은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냅니다.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나이 40이면 뼈는 굳어질 대로 굳어졌겠죠? 그렇게 굳어져 버린 뼈를 뼈가 펴지면서 일어나 춤을 추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굳이 나이 40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굳어져 버린 뼈를 누가 펴셨느냐? 누가 그 굳어져 버린 뼈를 엿가락 늘리듯이 쉽게 늘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은 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두개인이 정말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들이 지금 굳어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 곧 굳어져버린 마음을 또는 몸을 펴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펴주실 수 없겠느냐 말이죠. 열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늘 착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아뢰면서 그 병자 그렇게 펴주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나도 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굳어져버린 당신의 그 마음을 펴주시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시며 옛날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바꾸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 떠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